인격관리, 신앙관리, 건강관리는 네 책임이다. 남탓 말고 환경 탓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늘 잔소리처럼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쁜 사역의 순간이지만 매 순간 너의 신앙과 인격과 건강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오늘날 마음먹고 제 스스로의 신앙과 인격과 건강을 돌아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을 차리고 북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북한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땅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과 거리상으로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 아닐까라는 그런 은혜의 주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산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봉우리들이 있는데 그렇게 높지 않은 2시간 반 코스입니다. 문수봉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용해서 혼자 너무 큰 소리는 아니고요. 또 메아리가 치니까 주님의 이름을 외쳐보기도 하고 혼자 바위에 앉아서 저 멀리 서울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서울이 건물 하나 제대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산 높이 올라와 있으니까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기서 내가 아등바등 살아가는구나, 뭐 조금 더 가지려고, 그러면서 삶의 어떤 본질적인 그 질문들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잠시 멈추고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예전에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산 기도를 좀 제대로 해보자, 사람도 없는데 잘 됐다 싶어서 소나무 한 그루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붙잡고 예전에는 뭐 뽑힐 때까지 기도했다고 하시는데 뽑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딱 붙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늘의 음성이 들린 건 아니고요,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들아, 춥다 내려가라. 새벽에 만나면 되는데 왜 여기 와 있냐? 네, 15분 만에 추워서 내려갔습니다. 옆에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네.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과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디모데 전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가르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 순간 우리의 가르침과 자신을 계속해서 살핌으로 이 일들을 계속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또 복음의 모양이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고 우리의 분주한 삶이지만 삶에 분리된 또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공간에서,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우리의 건강을 점검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을이 굉장히 훅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가을의 그 상쾌한 공기 한번 가슴, 뱃속 깊이 이렇게 호흡하지 못할 정도로 숨가쁘게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 바쁘고 또 고단함으로 인해서 가을을 타고 가을을 즐긴다는 것은, 단풍을 구경한다는 것은 남일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조차 시간조차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이 순간 그 가을을 만드시고 가을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현장을 이 밤 삼으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말씀으로 정리되어지는 이 밤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단풍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좀 추상적인 단어들이 좀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사랑, 뭐 추억, 그리움,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의 기억을 추억하고 싶고 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계절이 바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가을을 즐겨 타시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가을이 오는 그 시점에서부터 은근히, 아니 어쩌면 그 노골적으로 그 사랑을 확인하려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가을의 절정에 그 결혼 기념일이 있어서인지 사랑을 표현하고 또 그 사랑의 깊이와 정도를 확인시켜줘야 되는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쁜 일입니다. 네, 거룩한 내 부담이기도 합니다.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지 서울에서 생활한 지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상도의 그 죄성이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무딘 그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무뚝뚝하고, 네, 어색해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서툰 저의 그 모습을 결혼 생활 내내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내가 꽃을 좋아하는데 평상시 뭐 특별한 날이 아니면 꽃 한번 건네지 않는 저에게 좀 많이 서운했는지 도대체 나는 꽃 한번 언제 받아보냐고 뭐 거창한 장미꽃 100송이도 아니고 장미꽃 한 송이라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정신없이 사약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꽃가게를 그냥 이렇게 지나쳐 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일으키고 집에 퇴근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막 이제 쏘아붙이는 거예요. 꽃은 어디 있냐? 네. 나를 도대체 사랑하긴 한 거냐? 내 말을 듣기는 한 거냐? 막 이렇게 막 저를 막 쏘아붙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특별한 무슨 날인가 곰곰이 봤더니 달력을 봤더니 아무 날도 아닌 거예요. 아무 날도 아닌데 왜 힘들게 일하고 나에게 이렇게 쏘아붙이는 것일까? 네, 저도 짜증이 났습니다. 네, 한밤 붙은 건 아니고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미꽃 사라, 3천 원 줄게. 네. 대박 사고였습니다. 네. 장미꽃 한 송이에 그 사랑의 가치를 담아 그냥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3천원을 이야기했으니 큰일입니다. 아내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삭스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네, 후폭풍이 엄청났습니다. 네. 아내의 마음, 삐진 마음을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데 3천원이 웬 말입니까? 30만원 넘게 들어가는 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말 공교롭게도 오늘 11월 8일이 저와 아내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매번 아내에게 죄를 범하고 네, 경상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그 저를 안타깝게 여기셨는지 이제 뭘 해야 될까? 어떤 서프라이즈로 이번 결혼 기념일은 좀 아내를 감동시키거나 그 수많은 고민과 고뇌 속에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 아무것도 못하게 딱 네, 세워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분명 네,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과 이렇게 한번 자매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메어진 사랑의 줄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처음에 그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목줄 이렇게 좀 지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또 그 목줄이라는 단어가 또 민감하지 않습니까? 또 예민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 목줄이라는 것은 노예나 아니면 강아지 같이 뭔가 힘이 없는 자에게 이 강제적으로 채운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의 줄로 정해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매이고 묶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결혼 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묶이는 것이죠. 사랑의 줄 안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묶여진 사랑 안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때론 티격태격할 때도 있고요. 때론 서로에게 속상해하며 또 서운해할 때도 있고요. 또 서로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매여진, 묶여진 그 사랑 안에서만 부부로서 진정한 그 사랑과 그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해서 맺어진, 사랑으로 맺어진 그 결혼 관계 속에서도 때론 서로를 다스리고 통제하려 합니다. 이 통제라는 말을 요즘에 언어로 좀 밀당으로 한번 바꿔보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 싸움인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밀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밀고 당기는 그 작업을 의미합니다. 좋아하는 감정 안에서,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그 서로의 그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그 사랑의 주도권을 조금 더 내가 더 움켜져서 내가 끄는 대로 그 사람이 끌려오고 내가 미는 대로 그 사람이 밀려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랑 싸움이 바로 밀당이죠. 밀당은 그렇다면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없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좋아하지 않는데 밀당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죠. 네, 스토커와 같은 것입니다. 혼자 사랑하고, 네, 혼자 밀당하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밀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는 대상과 이 감정이, 미묘한 감정이 통하기에, 또 그 사람과 긴밀한 관계가 맺어져 있기에 바로 가능한 일이 사랑 싸움, 밀당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진정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토하고 그 마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선배들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좋을 때다. 네. 달달할 때다. 맞습니다. 네. 좋을 때입니다. 달달할 때입니다.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밀고 당기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달콤한 것입니다. 비단 부부관계 속에서만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지금 교회학교 소년부, 초등학교 5, 6학년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본문 안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있더라고요. 2절을 보시면 부르면 부를수록 멀어지는, 네, 아이들입니다. 네. 결단코 가까이가 쉽지 않습니다. 성장 시기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극도로 이제 분리되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춘기 아이들이라 가까이 다가가면 이렇게 밀어내고 또 반응해주지 않는, 함께 머물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러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밀당이 있더라고요. 끌어당기기도 하고 또 끌려가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강력하게 말씀과 또 훈계로 이렇게 끌어당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 아이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밀당은 불필요한 것이죠. 그냥 에너지 소모일 뿐입니다. 미쳤다고 에너지 소모를 합니까? 네, 좀 표현이 가격했지만, 네, 아이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사랑의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은 그러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 속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바른 말씀으로 잘 자라기를 원하는 그 관계성 속에 이렇게 밀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사랑으로 관계에 맺어지는 이 삶의 그 모든 현장이 바로 밀당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이 사랑하면,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밀고 당기기를 내려놓습니다. 거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밀면 밀려가고 당기면 그냥 끌려가는, 네,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것 같이 먹고 싶고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것, 있고 싶은 것에 함께 보고 함께 있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그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분명 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 13장의 그 사랑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본문에 그러한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애절한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밤 돌아가셔야 됩니다. 호세아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선지자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그 가늠한, 행음한 아내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이 지나서 11장인 오늘 본문부터는 그 이스라엘을 이제 부부관계가 아닌 부모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식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자식의, 자식 부모,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그 비유가 바뀌고 있지만 호세아는 이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은 어떠한 관계입니까? 네. 사랑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그 이스라엘을 그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과거형 동사를 좀 주목하시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여, 네, 사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네, 3절까지 넘어가셔서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을 안았다. 그리고 마지막 4절을 보시면 그들을 이끌었다. 과거 그 출애굽의 현장을 회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또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다섯 가지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랑했다. 그 다음에 불러냈다. 그 다음에 가르쳤다. 다음에 안았다. 그 다음에 이끌었다. 네. 잘 보면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전능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들의 그 마땅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도무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사춘기 아이들처럼 부르면 부를수록 네, 멀어집니다. 보고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섭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 그 바알을 주목합니다. 세상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아로새긴 우상을 경배하고 숭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이스라엘의 시대는 하나님을 가까이, 극도로 가까이 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계속해서 애타게 부르셨고 찾으셨지만 그들은 커다란 번영과 높아진 정치적, 군사적 여건 가운데 영적인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결단코 멀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따위는 이제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의 시대입니다. 어쩌면 오늘날과도 유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 하나님의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 이게 바로 악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취사 선택 가능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내 유익에 따라 내 마음의 내 감정의 그 상태에 따라 하나님을 골라 잡는 그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로부터 6명의 왕이 등장하는 25년 동안 그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맞았던 선지자입니다. 그중 내왕인 스가랴와 살룸과 부가히야와 베가는 먹고 먹히는 그 약육강식의 현장 속에서 후계자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이 호세아 왕은 전쟁 중에 비참하게 사로잡혔죠. 그 중에 그 유일하게 그 왕위 계승을 올바르게 했던 그냥 죽지 않고 아들에게 그 왕권을 계승했던 므나헴 이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아들에게 부가히야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세상 왕권과 강대국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거리고 손을 비벼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철저히 약한 자들을 밟고 눌러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 그런 방법으로 아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정치하는 것을 마땅히 여깁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진정 그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통치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호세아 13장 11절에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 시대는요, 이들은 하나님의 분노였고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분노와 진노로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이어서 호세아 7장 2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절대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코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재범하기를 하나님 바로 앞에서 스스럼 없이 악을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멀쩡해 보이고 뭐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 비참한 그 시대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호세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시작.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는 나라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라. 관계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음란히 행하여 거룩하지 않은 그 여인, 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제의적 그 제사의 형식을 강조하며 신앙의 구색 갖추기에 힘쓰며 거룩의 내용이 아닌 거룩의 모양을 강조하던 그런 호세아 시대 속에 거룩하지 않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선지자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군소리 없이 순종합니다. 사실 군소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바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에 그가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던 호세아였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호세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함에 있어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에 있어서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해서로만 확인되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그 키는요,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수없이 교회를 드나들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떤 것, 그 사랑과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 으로부터 주어지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해서 이남 일녀를 슬하에 둡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르엘입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네,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롤루하마.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롤루하마. 네. 루하마. 네. 사랑받다.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부정사 로가 붙어서 네. 사랑하지 않는 자, 사랑받지 못하는 자. 이게 바로 둘째 딸의 이름입니다. 굉장히 네, 비참한 이름이죠. 세 번째 아들의 이름 로암미입니다. 암미.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로 부정사입니다.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가 지금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부터 셋째까지 그 이름의 의미가 점점점 더 심판에 가깝습니다. 심각해집니다. 흩어짐으로 시작해서 끊어짐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택한 백성을 흩으면서까지 끊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 시작하신 그 심판은 단지 심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심판을 선포하신 지 얼마 못 가서 하나님께서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호세아 2장 1절을 보시면 새로운 회복의 이름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그 이스라엘을 이제 땅 위에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로 루하마를 루하마로 내 백성이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사랑받는 자로 그리고 로암미를 암미로 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심판 뒤에 반드시 있을 회복을 약속하심으로 이 호세아가 시작되는 것을 호세아서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6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자라는 겁니다. 그것도 두 번 힘써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그 알매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바로 앞절인 호세아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심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인생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찢어집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죠. 이스라엘을 찢고 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찢으심과 그 치심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도로 낫게 하실 것임, 싸맬 것임, 그리고 살릴 것임, 일으키실 것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 앞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그와 사귐 맺고 관계 맺고 살아갈 것을 약속한 그러한 찢으심과 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심판 뒤에 임하실, 반드시 임하실 그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 약속을 너희가 알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확인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이 약속을 아는 것에 너희의 전력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너의 삶을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이 알을 획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움켜쥐고 남의 것 뺏고 남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약속된 하나님을 힘써하라 말씀하신 이 호세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높이를 아는 성도라면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직면한 이 모든 주어진 고난과 힘겹지만 바로 지금 이 현실이, 이 순간이 바로 기쁨으로 느껴지고 또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여 떠나 살려는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버려지지 않는,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 잘못된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네, 무지입니다. 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부르짖고 외치지만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을요? 그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된 버릇을 고치지도 않는 그러한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시 어떻게 하십니까? 보다 못해서 줄을 채우십니다. 그 줄이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줄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꾸 멀리 가려는 아들에게 채우시는 그 사랑의 줄입니다. 자유를 빼앗아버리기 위해 노예에게 채우는 그 줄이 아닙니다. 요즘에도 길 가다 보면 간단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방이나 목에 매지 않더라고요. 네. 가방이나 허리에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렇게 줄을 채우고 이렇게 막 강아지 산책시키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봅니다. 네. 그러면 그 줄에 채워지면 그 아이는 그 줄의 범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못된 습성은 무엇입니까? 줄을 어떻게든 막 끊어보려고 합니다. 네. 줄과 분리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인간의 죄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안에 딱 이제 묶어버리시고 메워버리시는 거죠. 아들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아들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연결되고 묶여진 이상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의 영역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로 우리 인생이 묶여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기 전의 삶으로, 택함받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결코 그렇게 방치하거나 유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의 줄을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롤루하마와 로암미의 상태로 절대 너희는 이제 갈 수 없다. 왜죠? 하나님이 루하마와 암미로 그들을 바꿔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귀 본능이죠. 그 애굽 의식입니다. 애굽을 자꾸 의식하고 돌아가려는 그 죄성, 죄기 본능에 젖어 살아가는, 쩔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다 못해 사랑의 줄로 묶어놓고 또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묶어놓고 매를 드십니다. 네, 학대입니까? 네, 묶어놓고 매를 드십니다. 아수르라는 그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사랑의 매로 그들을 이제 끌었다가 당겼다가 하십니다. 본격적인 하나님의 밀당이 시작됩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인생으로 바꾸시려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돌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시려고 회복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에 힘쓰며 살아가십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랑을 확인하려고 애쓰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려 합니까? 이 사랑의 줄을 어떻게든 끊어서 자유함을 누리려는, 네, 그러한 삶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선악과의 죄악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며 살아가려는 그 끊임없는 죄성 가운데 우리가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바라봐야 될 분을 바라보지 않는 것, 마땅히 사랑해야 될 분을 사랑하고 마땅히 예배해야 될 분을 예배하지 않는 것,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러한 모든 상태가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나는 자유로운 존재다 라고 말하면서 진정 무엇이 자유인지도 모른 채 사랑의 줄과 생명의 줄을 끊어버리고 스스로 인생의 주도권을 움켜쥐고 멀리 달려가려는, 마치 에덴의 동쪽을 향해 나아가는 그 아담처럼 말입니다. 본문 11장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매 순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어떻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시면 유한하고 제한적인 뭐 한계가 있는 그런 인간의 사랑,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을 베푸심에 있어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이끄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9절에서 신약에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진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 사랑의 줄의 실체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단단히 엮어놓고 묶어놓은 하나님께 단단히 메워진 그 사랑의 줄의 실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아까 찬양에도 고백했지만 우리를 포기 못하니 포기하지 않으시니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포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계산해 보십시오. 잘 셈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불붙듯한 온전한 그 완전한 사랑 앞에서 철저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확인하며 살아가려는 그 유일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만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8장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유일한 진리가 누구입니까? 유일한 진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유일한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그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놀라운 지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 속에 단단히 엮어진 그 사랑의 줄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그리고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잘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매임받아 묶임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임받은 존재라면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관계 맺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귀는 그 영생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실체가 줄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경배.
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고 없음을 떠나, 나의 삶의 모든 처지와 환경과 여건을 떠나, 오늘도 하나님, 무궁하시고 끝이 없으시고 끊임이 없으신 온전하시는 그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이것을 내 인생의 자원 삼아 그곳으로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가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된 인생으로, 사랑에 감동된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 밤 보여주시고, 그거 확인하고 말씀 가운데 그거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는 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들려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 짊어지고 오신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안고 함께 합심하여 우리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